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안달입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저는 꼭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강하게 와닿아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그 죄의 모습들을 답습하는 내용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추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추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2부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참 좋은 자세예요. 설교를 곁으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자세예요.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자세예요.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3070년경에 일어났고 바벨탑 사건은 그로 인하여서 260여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는 물로 심판은 이제 당하지 말자. 내가 한 번 당해봤지 않냐?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느냐? 우리 더 이상은 물로 심판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자. 안전은 우리가 확보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고안해낸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 성읍과 탑을 견고히 쌓아서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자.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늘 보면 반복됩니다. 인간은 이만큼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인간의 기술과 조직력을 앞세워서 나름대로 독자의 세력을 확대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일까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바벨탑, 안전이 확보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왜 쌓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중에 가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만은 한 번 교만에 빠지면 하늘을 찌를 듯 교만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더군다나 넘치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중간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성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견고한 요새, 안전, 안보를 상징하는 거죠. 견고해서 적의 침투를 막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것이 성읍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대개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나는 노후는 걱정 없다. 나는 앞으로 사는데 아무런 염려 없다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진짜 노후가 보장받는 것인가? 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성읍을 견고히 쌉니다. 이 성읍만 있으면 끝도 없다. 문제할 생각 없다. 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탑은 인간의 기술력입니다. 어디까지 오르게 해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이 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신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탑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유명한 곳에 가면 탑들이 다 있습니다. 5층 석탑도 있고요. 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탑 앞에서 무엇합니까? 다들 손을 모으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합니다. 그 탑은 일종의 신전과 같은 거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의 기술과 조직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안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의 기술력이면 우리의 조직력이면 얼마든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와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 자만심,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인간들이 강력한 단결력으로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돌들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벽돌로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집을 지었다. 무슨 얘기예요?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건축의 기술이 발전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저희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요, 그 광활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피라미드가 여기저기 있어요. 물론 무너져가지고 나뒹구는 곳도 있고요. 또 현창계 중간까지는 무너져 있고 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요, 바위가 이 손으로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바위들을 조각을 해서 탑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저 안에는 무덤이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가? 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당시에 지울 수 있었을까?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바위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바위들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도 역시 인간의 기술력과 인간의 조직력,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가능하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가사의한 일인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게 해요. 특히 오늘 본문, 이 본문 가운데 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대신하며 대신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하며 대신하고. 당시의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 기술,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불가능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막강하다 해도 인간의 실력이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 해도 인간의 기술력이 정말 능치 못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조직력이 엄청난 파워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도 닮은 꼴이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의 내용과 너무도 동일해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혼자 뒤에 가서 몰래 남몰래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과 부부끼리 중지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먹읍시다 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혹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 힘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 이 정도 가진 것이면, 이 정도의 어떤 인간적 관계성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로 담합을 하고 중지를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진 않은지, 혹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반드시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아무리 견고히 지은 바벨탑도 한순간에는 무너뜨려버립니다. 아무리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동산인 에덴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착각하지요. 조금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해요. 조금 실력을 갖추면 그 실력으로 다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철저히 인간의 인간됨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진정 비로소 시작돼요.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 제가 조금 일부러 챙겨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님은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가 보다. 맨날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제가 이 드라마는 챙겨서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를 좀 더 그 코드를 제가 더 꿰뚫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드라마 제목은 25, 21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연령대에 25, 21의 연령대에 그 청년들이 겪어내는 마음의 미묘한 어려움들 그 소용돌이 속에 휘감기면서 이렇게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서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주인공인 나이도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저는 이 대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많이 가시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이 되면 처음 맞이하는 새날인 거예요. 그러니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서툴러요. 뽐내고 어깨 힘주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이름 막 드러내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요 서툰 존재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 케루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결국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그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이 탑을 짓고 하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려오셨더라. 7절 전반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내려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내려오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잘 보면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할 것이다. 이 일이 시작된 일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교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간섭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 스스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인간의 이 교만의 모습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이라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4절 중간절에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 이름들을 새겼다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 이름들을 다 새겼다.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명예욕. 왜 이렇게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왜 이런 건축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했다. 내 실력으로 이 일을 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우리 좀 봐라. 나 좀 봐라. 내가 이거 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높여지는 것인데, 인간이 추하게도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떤 공명주의에 빠져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유혹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업적을 통하여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명예욕이 사람들마다 다 가득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그토록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인정받으려고 애들을 씁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입신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한 해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름조차 모르는 연예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연예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만큼 인기, 이름, 여러분, 부질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생명 걸고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만약 이름 석자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누구도 그 이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 이름들을 다 새겨놨는데 그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도 한 사람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일에 애쓰고 살다 보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욱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해 주시면 돼. 아무도 나의 아픔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하나만 붙들고 목회해요. 만약에 제가 제 이름 드러내려고 애썼다면 아마 목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 이름 석자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그 흩어짐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구석이 뭐냐면 조직력입니다. 이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나가 될 때 힘을 모을 때 얼마든지 성읍도 탑 또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분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냐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선택한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토록 흩어짐을 면하자고 애썼던 일이 결국은 흩어지는 일이 됐어요. 그들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난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쌓아야 된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 조직력으로, 이 단결력으로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가족 식구들이 하나 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됨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됨이라면 이것은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돼요. 요즘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 제 마음을 강하게 와닿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평소에는 둘이 뜻이 맞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아웅다웅 다퉜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됨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와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그렇게 기술력으로, 그렇게 단결력으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견고히 지었던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건축 자재가 부실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건축의 기술이 미숙함으로 인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이 사실 똑똑히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재미나게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 혼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하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혼잡하게 합니다. 셋째는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던 일들이 멈추는 거예요. 혼잡하게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것을 쉽게 지나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공든탑 무너지랴. 공든탑 무너지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공든탑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공을 들여서 애쓰고 살아왔던 그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단숨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할 때에 혼잡한 환경을 뒤흔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어렵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통장의 잔고를 흩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어떤 소망을 삼고 그래 노후가 보장됐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만약에 흩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을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목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아무리 뭉쳐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인간은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이 모으면 인간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인류는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나드 나빈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인간의 영적인 성숙은 인간의 학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 사순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언젠가 받듯이 외부로부터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지면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멈춤이 아닌 성장의 기쁨으로 혼잡이 아닌 정돈의 은혜로 흩어짐이 아닌 일치된 능력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세우시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는 일은 없었는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나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은 없었는가 돌아봅니다. 만약에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그 기초부터 산산히 부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던 일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 되는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교만의 바벨탑, 시기와 거짓의 바벨탑, 탐욕과 정욕의 바벨탑, 원망과 불평의 바벨탑, 나태와 게으름의 바벨탑을 과감하게 부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일을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를 이루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바벨탑은 오늘날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태도 속에도 바벨탑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듯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멈추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모든 바벨탑들을 허물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멈춤이 아닌 성장의 기쁨이, 혼잡이 아닌 정동의 은혜가, 흩어짐이 아닌 일치된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무가치하고 한계적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주는 기술과 조직력을 믿을 땐 무너뜨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의 자아를 죽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 드러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세워주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